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날씨가 새해를 맞아서 또 부쩍 추운데요. 최근엔 자연스럽게 춥고 더운 게 아니라 뭔가 기상이변이 원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오늘은 우리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좀 깨닫고 이젠 기본적인 생활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예. 한국에도 북극발 한파가 몰아쳤잖아요. 이게 수십 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참... 예, 이 기후 변화라는 게 너무 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겨울 기억나세요? 작년 겨울은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겨울인가 했죠.
지금도 롱패딩을 입고 네. 있는데 롱패딩을 입고 나가고 싶어도 너무 더워서
네.
나갔던 뭐 날이 며칠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중부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는요.
예.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
세상에. 네.
오, 세상에 영하 20도.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그런 온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남부 지방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데
네.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한 걸 봤더니요.
예.
금요일인 8일에는요. 아침 최저 기온이 강원 철원 같은 경우는 영하 24도.
네.
서울도 영하 17도.
세상에.
대구도 영하 14도,
예.
광주가 영하 13도, 부산이 영하 12도. 부산은요, 영하 12도가 웬만입니까? 부산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정말 따뜻한 네. 그 곳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광주는 64년 만에 예,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거라고 그러고요.
예.
대구도 47년 만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네.
그야말로 체감 온도가 또 뭐 매서운 바람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네.
체감 온도는 이보다 10도 더 아래로 느껴질 거라니까 너무너무
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거죠.
네, 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날씨가 추워서 뭐 영하 20도 좀 일반적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 남부 지방에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찾아오는 건 참 이례적이죠.
아니요, 지금 평양도요.
네.
같은 날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데
네.
이것도 평양 같은 경우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반도 전체가
네.
매서운 그야말로 서리빨 같은 추위에 네.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하 50도 안팎의 차가운 북극 공기가 남하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휩쓸고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나와서 방호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네.
솔직히 이 방호복 안에 기껏해봤자 내복을 입는다고 해도
그렇죠.
이 추위를 어떻게 막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걱정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특히 노약자들도
네.
한랭 질환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긴급히
네.
이 선별 진료소의 그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네.
오후 3시까지만 한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절반 정도로
네.
시간을 줄였거든요. 지금 그 사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계량기, 수도관, 동파 이거 살펴봐야 되고요. 또 양식장이나 비닐하우스 시설도 지금 바로 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한파가 닥친 이유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예.
그럼 일종의 이상 기후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네.
그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한파를 제트 기류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추운 온도가 유지되거나 그리고 한파가 좀 거세게 내려올 때는 살짝
네.
추웠다가 다시 제트기류로 밀려 올라가고 이러면서 삼한사온이 만들어져야
예.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지구가 이상해진 거죠. 솔직히 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역대 5위가 최근 5년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한반도 역시 기후변화의
예.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극에서 기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의 얼음이, 빙하들이 녹아요.
네.
녹게 되면 바다 해수면의 온도는 또 낮아질 때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 3국에 뭐 여름에는 많은 여름 강우량으로 나타나고
네.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그 거기서부터 오는 한파가 퍼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렇네요. 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서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도가 오르면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죠.
예.
온대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약간 상승하긴 하는데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설사나 말라리아 같은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영구 동토가 녹아서 캐나다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과 도로도 파괴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땅이 동토가 네. 단단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네.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반 자체도 약해져서 건물과 도로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육상생물의 10%는 멸종 위기에 내몰린다고 합니다. 2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몇 지역에서는 물 사용 가능성이 20%대로 네.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곡물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그 곡물들이 타버리고 네. 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4천만에서 6천만 이상이 말라리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생물 15에서 40%가 멸종 위기에 놓이고요. 북극곰 등의 북극 생물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3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도가 상승하면은요 사실상 네. 인류는 멸망의 위기까지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남유럽에서는 10년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 반복이 되고 네. 10억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데요. 최대 5억 명이 굶주리게 되고요. 100만에서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억 7천만 명이 해안의 침수를 겪게 되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우리가 이전에 그냥 무슨 설화나 이런 데서 예. 보던 그런 지구 마지막 날의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문명의 번영 그리고 몰락 뒤에는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럼요. 만 년 전에 네.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4대 문명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한랭 건조한 기후가 갑자기 찾아들어서 게르만 민족이
네.
서유럽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왕국을 세우면서 중세시대를 열게 된 것이고요.
예.
또 혹독한 그런 어떤 기후 때문에 대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소작으로도 먹고 살만 하니까요.
예.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그래도 이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해서 과학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도 기후의 변화가 만들어낸 돌연변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후위기는 사실은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코로나19는 그냥 우리가 변이된 정도의 예. 바이러스니까 퇴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후위기는 바이러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지구 온도를. 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서 더욱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후 2도가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 정말로 심각해지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1도, 네. 2도, 3도를 얘기했는데
예.
3도가 되면 이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2도가 넘어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2도에서 3도 가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죠.
예.
2도가 되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산업화 시대 때부터 몇 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냐?
네.
1.35도가 아이고,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심각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지금 1.5도까지 0.2도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근데 왜 1.5도가 중요하냐 또. 2도에서는 막다가 실패하면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5도에서 막게 되면 그나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한두 번 실패를
그렇죠.
해도
네.
이제 1.5도에서 2도 넘어갈 사이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갑자기 막 무서워지네요.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걸 만들고 대응을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올해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후체제가 열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2015년 12월에 UN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네. 여기서 파리 협정이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5년 이후서부터 본격화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전까지는 이제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97년도에 만들어졌던 기후협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리 협정의 신기후체제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이 신기후체제의 당면 목표는요.
예.
2050년에 넷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네.
온실가스를 순배출하게 되는 것을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배출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아니요. 온실가스는 배출할 예. 수 있는데
네.
지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예. 여태껏 계속 해왔기 했구나. 때문에 문제가 됐던 예.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 쌓이지 않게끔 배출량과 흡수량이 제로가 되게
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뺐을 때 제로가 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파리협정은 이 영국 가디언지는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CNN도 화석 연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의미가 그 쉽게 이해를 한다면
네.
1.5도 이하로 억제하도록 2100년까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네.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189개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5년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자, 교토의정서는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뭐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고요. 중국이나 인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이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는
네.
모든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공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체제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을 했다는 점이 진일보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떨까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 2005년 대비해서 60% 정도에서 묶겠다
네.
약속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년 대비해서 각각 40% 또 25에서 30% 정도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네.
일본은 2013년 대비해서 26%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인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33% 내외의 감축을 약속을 했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 중요한데
네.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데 파리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네. 했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취임하자마자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예.
약속을 해가지고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영국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지금 그런 그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죠.
예, 그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공식화했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 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2050년에는 석탄 발전소 다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과 바람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경을 전국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산업 제품 원료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과 소비자 순환 과정에서도 화석 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다행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30년 뒤의 세상은 좀 괜찮게 바뀔까요?
일단은요.
네.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 차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거리는 전기차, 수소차만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또 칙칙한 시멘트 구조물 위로 뭐 검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이러면서
예.
전기 생산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직접 자기 집에서 자체 생산해서
네.
자기 집 그 발전을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에너지의 상당량을 자립해서 쓰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키는 거니까 우리 각자가 좀 생활 속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요. 저부터도 오늘 일회용품 사용 덜하고 개인 텀블러 하나씩은 늘 가지고 다니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성수 평론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